사람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을 머릿속에서 어떠한 질문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마구마구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로부터 잠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언제부터 질문을 하게 됩니까? 바로 눈을 뜨자마자 질문을 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바로 눈을 감을 때까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했던 질문이 지금 몇 시인가? 라는 질문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는 어떠한지, 또 오늘 미세먼지는 많은지, 그리고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뭔지, 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확인하고 체크하고 돌아보고, 또그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이 또 가장 중요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들은 조금만 성장하게 되면은 아주 쉴새 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아가 인식되자마자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에 봉착해 있고, 또 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질문들은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이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특히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질문들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좋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참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유익만 누리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무엇보다도 그 진리의 풍성함을 놓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 신앙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그 질문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질문 하나로 어떤 문제의 핵심과 본질로 바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복음서와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소문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다. 그는 선지자다. 그는 세례 요한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 그렇게 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빌립보에서 물었었습니다. 빌립보는 그 로마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제국과 그 세상의 그 힘의 논리가 가장 지배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철학을 세우고 또내 인생의 계획들을 잘 세우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의식 가운데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그런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과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밝히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그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이전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준비하리라. 왕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그냥 오시나요? 그냥 오시지 않죠. 왕이 오시기 전에는 미리 왕을 보내겠다는 그 전령을 미리 보내게 됩니다. 왕이 오실 것을 먼저 선포하고 예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9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 나오는 것이 바로 12절 바로 성령께서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받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로 몰아내시는 걸까요?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추위와 어둠과 또 목마름과 어떤 그런 굶주림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참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 그리고 물과 그늘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음식을 얻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아무리 정성껏 지어도 추수할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땅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필수적인 조건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물인데 물이 없는 곳이죠. 황무한 곳이죠. 광야가 그런 곳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광야가 굉장히 부정적인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셨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험악한 곳, 나쁜 곳, 생명이 없는 곳,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그런 곳이라면은 사탄이 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성령께서 그러한 곳을 가게 하시는지, 몰아가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령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사탄에게 시험받는 곳으로 내어주시는지, 그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강렬하고 느끼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또 메마름이 그런 가운데 처해 있는 내가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내가 가기 싫은 것, 하기 싫었던 것, 고통스러운 것,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먼저 나오게 되죠.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직후에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이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받아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세례는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행하시는 그 공적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그 세례 이후에 그 결과로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견디고 이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인간으로서 그 죄의 시험을 이기는 그것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으로서 죄를 이기는 자,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 광야에 내모시고 그 광야에서 어떤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죄를 이기시는 그 모습, 전에 없었던 그 아무도 어떤 인류도 죄를 이긴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전에 없었던 그 새로운 존재, 그 새로운 인류로서 죄를 이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죄에 빠졌는데 죄를 이긴 그 새로운 존재, 그 죄의 이기심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험 안에 놓이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일종의 검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그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름이 아닌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했던 것은 바로 필연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가 너희를 구원할 왕이다라는 그 왕의 대관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성령이 광야로 몰아가셨다. 왜 그런가? 죄인을 구원할 왕으로서. 요즘 우리가 이렇게 갑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다르게 표현해서 왕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왕질을 하려고 우리 가운데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함 가운데 처해 주시고 배고프시고 굶주리시고 그런 육신의 한계 가운데서 죄를 이기시는 것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서 범죄하여서 실패했는데 첫째 아담은 그 죄로 실패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이 오실 자의 모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죄를 구원할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는 비록 죄인된 모습으로 받게 되었으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비둘기처럼 임했을까요? 보기 좋으라고 비둘기처럼 임한 것이 아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샬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샬롬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샬롬을 만들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이 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죄를 구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를 이끄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육체의 시험을 가지게 하시고 죄의 그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몰아내신다 이 말이 예수님의 그 세례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두 다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 죄의 시험에서 승리했듯이 나중에도 그 죽음의 권세에도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몰아내시는 대로 성령의 그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몰아내시는 그런 자리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끌린다는 것은 뭐 오늘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다, 특별히 뭔가에 더 끌린다, 어떤 그런 느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 자리가 때로는 비록 고난과 또 시험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면 어떤 것들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길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이것을 인도하시고 또한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철저히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모시는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이끌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만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내가 움직이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한 능동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복, 그것이 하나님과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몰아내시는 그러한 자리, 또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철저하게 무엇보다도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